모세가 가로되 왕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담고 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진단반 농담반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우리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한테 한번 보여봐. 나에게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의 한 명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는 것을 아마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제목이 갑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구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구는 무엇을 뜻하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능력으로서 바로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바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40주 40야 40일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그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십계명 Ten Commandments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거하시는 그곳 어디일까요? 성막, 그 태브나클이라고 그러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것과 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바로 제사장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밑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고 더디어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조급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다구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 여러분 찾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론이 막 그저 백성들이 그렇게 다구치고 하니까 뭔가 자기가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뭔가 불안했던가 봐요.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것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32장의 그 핵심이 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제를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것이 말하되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인도 받았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 처음으로 만들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없이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는 부와 생산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지도자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이런 많은 어떤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잘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불확실하면은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과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뛰놀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고대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할 때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그렇게 막 현란하게 하면서 그런 많은 육체적인 그런 타락까지도 해만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놀라서 그것을 보면서 분노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깼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돌판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처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던 그 레위인들 통해서 그 하루에 3천여 명이 넘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33장 내용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금붙이와 귀금속을 다 버렸습니다. 뭘 뜻할까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먼지와 재 가운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회개하듯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모든 죄를 저지른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라. 한 천사를 너희들 앞에서 보내어서 너희들 인도하게 하겠다.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천사이니까 우리보다 낫겠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 안 하면 그럼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가끔씩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이 민족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3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민족들에게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끈덕지게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4절을 기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제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제 저는 하산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는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여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겁니다. 바른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죄를 허용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한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바로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 다음에, 요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구했던 대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조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조건적으로 보여주실까요? 그냥 맛만 보라는 겁니까? 모세가 그걸 다 볼 자격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첫 인간 부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 우리의 이 몸은 어떠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썩어질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라는 것은 죽어서 몸이 죽어서 썩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썩는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죄를 범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미워하고 실수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누구냐 하면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 모든 자들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엄청난 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그를 바위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야곱이 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곱강가에서 어떤 사람하고 실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나의 생명을 보존했다. 그렇게 해서 그 실험했던 장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것은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특별하게 죽지 않게 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그 보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옆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압니까? 오 하나님 거룩하시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왜 이사야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불붙는 숯불을 그 입에 댔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지 않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다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저는 그것이 성경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19장 1절에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에 유일하게 빛나는 별이 뭡니까? 태양 아닙니까? 그 태양 같은 그 별들이 수없이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밀크웨이 은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가 수없이 많은 그 광활한 우주, 우리는 상상으로조차도 그것을 그 우주를 다 우리는 포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광활한 우주가 무엇을 나타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 하나는 뭡니까? 먼지 같은 아주 티끌 같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 하나 안에 제가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뭐 지질학자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생명체 나무와 풀과 새와 미생물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발견한 것보다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 지구 하나 안에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창조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존 맥카드 목사가 그의 설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과 이 생명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데 단 두 가지 두 종류의 존재는 그 영광을 거부했다. 누굽니까? 천사, 엔젤과 사람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뭐냐?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두 영적 존재,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그 목적대로 지음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가는 것에 매우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이란 겁니다. 더 기도를 한 사람들은 더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듯이 아, 뭐 저는 뭐 영광 안 보여줘도 됩니다는 것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 받았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인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그 뒤에 본문 말씀에서 1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본질을 하나 된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큰 바위에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우리가 그의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 바위에 숨기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석가들은 바로 그 바위는 뭐냐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바위가 되셔서 든든한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미 죄를 저지르는 순간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바위에 우리를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관계가 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는 것을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내가 힘들 때 한 번씩 도와주고 한 번씩 그냥 그렇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놀라운 평화와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목적을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질책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냐고 나를 있는 모습 나 그대로 품어주며 사랑하며 온전한 나를 성숙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나를 바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설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잘 얘기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편지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한글로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건데 영어 NIV에 보면은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We are his the masterpiece. masterpiece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걸작품이란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뭐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메스터피스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선한 일을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착한 일을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이 아닐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사람의 근본 목적이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그 진실한 그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 오늘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점점 더 바라보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 정말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만약 여러분 속에서 그런데 왠지 저는 아직까지 신앙에 힘이 없고 여전히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정말 그건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전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향해서 도전하며 격려했던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의 마음 속에서 지금 성령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The fresh desire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죄를 사랑하고 이생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이 모든 이 fresh desire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 사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육신 안에서 육신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모든 게 이제 자동으로 되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나를 알아서 그냥 다 해주는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육신과 싸워서 성령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적인 용어를 씁니다. 순종은 오베이 아닙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 여러분 항복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신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순종할 뿐 아니라 항복함으로 그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그때 성령은 우리에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복음송과 찬양처럼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하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 구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켜 나감으로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과 저희들의 넘어지는 이 부족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설계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시며 피할 바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점점 더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